나는 너를 사랑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서부터인지 몰라. 난 그저 너를 사랑할 뿐이야. 이렇게밖에는 사랑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우리는 너무도 가까워. 내 가슴에 놓인 너의 손은 나의 손 같고, 내가 잠이 들 때는 너의 눈이 감기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오늘 오프닝 막, 이렇게 예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시죠, 시.
시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신화에.
예.
이 사람의 이름을 알면.
예.
신화, 그리스 신화의 85%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 누구예요?
아리아드네는 알면.
50%.
예. 테이레시아스 한
70%. 예.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알게 되면 네. 신화의 한 85%나
누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에 그리고 향연 얘기할 때 헤르마 프로티토스 길이죠?
헤르마 프로티토스.
근데 어렵게 예. 생각하지 말고
예.
상업의 신 헤르메스 있죠?
예.
그다음에 아름다운 미의 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이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헤르마 프로티토스는 그래서 앞에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를 붙여가지고
네.
이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헤르마 프로티토스인데
예.
한 4살 정도 됐을 때 너무 아름다운 소년이었는데 예. 여행을 하다가 숲속의 요정이었던 살마키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소년을 너무 사랑해서
예.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확 달라붙었어. 그래가지고 둘이 남녀가 한 몸이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자웅동체죠.
네.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
아.
내가 너고 네가 나고.
제가 그 부분 읽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름을 기억하면 아마 이제 우리는 85% 선을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르마 프로디토스.
좋아요. 바로 맞죠.
네. 고전 읽기 시작됐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문자 참여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전시 선물 안내는 우리 희구 씨께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고흐의 파리 시절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회입니다. 반 고흐 인 파리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해입니다. 주댐무.
고전 읽기 1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플라톤의 고전, 향연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가지가지의 정의와 이미지를 우리는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전 속에서 사랑을 다루는 몇 권의 책을 1월 달에 읽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한 가지가지의 정의를 담고 있는 향연, 벌써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저희가 이거 사흘 동안 읽어서 그런가? 나흘 됐구나.
읽었죠?
예.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사랑한다,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는 참 자주 흔하게 쓰는데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예.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는 토론을 안 하지만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는 술 먹을 때 엄청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오늘도 사실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술 취해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은 사랑이 뭐냐를 얘기하지 않고 내 네. 사랑은 무엇이었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오늘의 네. 얘기가.
오늘의 얘기죠. 네.
그럼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의 보편적인 특징? 뭐 이렇게 얘기할까? 네. 뭐 이런 게 있나요?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쓰고 싶어서 플라톤이 쓴 게 바로 사랑 itself. 사랑의 네네네.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 향연 속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어렵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몽땅 들어있구나. 네. 자, 오늘의 퀴즈 내드립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외모를 마르시아스 그리고 이것에 비유를 했는데요. 디오니소스 신을 양육한 요정으로 해서 이게 수염이 덥수룩하고요. 들찬 코고 또 두꺼운 입술과 황소 같은 눈을 가진 아주 못생긴 외모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요정이라고 합니다. 이 요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실레노스, 2번 제우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자, 선생님 이 요정 이렇게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수염이 덥수룩하고요. 들찬 코에다가 입술도 두껍고요. 눈은 황소같이 생겼대요. 아주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맨날 술이 취해 있는 이 요정은 누구일까요? 디오니소스 신을 양육하는 요정입니다. 보기 1번 실레노스, 2번 제우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앞서서 선생님께서 오늘 조금 등장인물이 조금 골치 아픈 사람이 나오는가 봐요.
술 취해서 오니까.
그래요? 그럼 낭독을 듣고 와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와 술 주정꾼이 떠드는 소리 또 피리 부는 여자의 피리 소리도 들려왔다지. 그러자 아가톤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얘들아, 무슨 일인지 얼른 가보고 오너라.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이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 않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해주거라.
잠시 후 마당에서 알키비아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네. 그는 완전히 술에 취해 어린 하인에게 큰 소리로 아가톤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자신을 아가톤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다네. 그래서 그는 일행들과 피리 부는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왔다지. 그는 담쟁이 잎과 제비꽃으로 만든 두툼한 화관을 머리에 쓰고 그 주위에 리본을 많이 달고 문에 기대어 이렇게 말했다네.
여러분 안녕하시오. 술에 만취한 이 사람을 여러분의 만찬에 끼워주시겠소? 아니면 우리가 찾아온 목적대로 아가톤에게 이 화관을 씌워주고 돌아갈까요? 사실 나는 어제 축하 연회에도 참석하지 못해 오늘 이렇게 내 머리에 리본을 달고 왔네. 이 화관을 벗어 가장 현명하며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말이요. 내가 아가톤을 이렇게 불러도 괜찮지요? 그런데 자네들은 내가 술 취했다고 나를 비웃는가? 비웃어도 좋네. 나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말일세. 자, 분명히 말해주게. 어쨌든 나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돌아가도 좋은가? 어때? 나와 한 잔 더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러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그에게 들어와 자리를 잡으라고 청했다네. 아가톤도 그를 정식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지. 그래서 그는 일행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아가톤에게 씌워주려고 머리에서 화관의 리본을 풀었다네. 그런데 화관의 리본이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크라테스를 보지 못한 채 소크라테스와 아가톤 사이에, 즉 아가톤의 옆에 앉게 되었다네. 아가톤이 그를 앉힐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가 자리를 약간 내어주었기 때문이네. 그는 자리에 앉아 아가톤을 껴안고 그에게 화관을 묶어주었다지.
얘들아, 알키비아데스가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누울 수 있게 신발을 벗겨드려라.
좋지.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마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돌리자 소크라테스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했다네.
아이고, 이게 무슨 벼락이지? 이런 놀랄 일이 또 있나?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이 아니십니까? 아니, 선생은 언제나 제가 선생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곳에 불쑥 나타나시더니 여기서도 저를 꼼짝도 못하게 잡아놓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누워 계신가요? 물론 선생은 아리스토파네스나 우스 이야기를 잘하거나 그런치 않은 사람 곁에는 앉지 않으실 테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 곁에 자리를 잡고 계신가요?
아이고 아가톤,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니 말일세. 내가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하게 된 다음부턴 다른 어떤 아름다운 젊은이도 진지하게 바라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네. 그렇게 하는 날이면 알키비아데스가 질투심과 시기심에 휩싸여 엉뚱한 짓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댈 뿐만 아니라 온갖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네. 그러니 지금도 그런 짓을 못하게 말려주고 또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주게. 그래도 횡포를 부린다면 나를 좀 지켜주게. 나는 이 젊은이의 광기와 열정 때문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네.
아니 선생과 저 사이 화해란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른 기회에 복수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가톤, 나에게 이 리본을 조금만 넘겨주게. 나는 선생의 비상한 머리에도 달아드리고 싶네. 그래야 자네 머리에만 리본을 달아주고 자네처럼 엊그제 하루만 논쟁하는 데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의 머리에는 리본을 달아주지 않았다고 비난받지 않을 테니 말일세.
이렇게 말하고 그는 리본을 몇 개 떼서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감아주고 나서 자리에 기대어 앉아 다시 말을 했다네.
아니 자네들, 내가 보기에 모두 취하지 않은 것 같네. 이거 말이 되나? 술을 더 마셔야지. 조금 전에 모두 술을 다 마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나는 자네들이 얼큰이 취할 때까지 술자리 좌장으로 추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일세 아가톤. 이 집에서 가장 큰 술잔을 가져오게.
아닐세. 얘들아, 저 포도주 냉각기를 가져오너라.
아, 오늘은 불청객이 나타났네요. 알키비아데스. 이 자리에 낄 만한 사람이 맞아요, 선생님?
이 그 시대의 풍우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술이 취해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그 시대의 풍우나였으니까 이제 오라는 데가 많았던 거. 여기 가서 이제 한잔 하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또 술자리를 찾아서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향연의 마지막이 이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이제 불타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쭉 얘기했다가
예.
이 알키비아데스가 나타나면서부터 내 사랑 이야기 좀 들어볼래?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와 자기와의 사랑. 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제 했죠.
오, 소크라테스하고 사랑?
네.
그러면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제자예요.
제자 중에 이 예. 알키비아데스는 아주 유명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선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시대의 풍우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선 뭐 아테네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예.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공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말도 잘해요.
어머.
그러니까 이 배경도 있고 능력도 있고 외모가 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지가지의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가로서 군인으로서 아테네에서 이제 잘 출세를 했는데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예.
시라쿠스를 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라쿠스에 원정을 가 있는 동안에 이 정적들이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제거를 이제 결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아테네 동맹군과 이제 스파르타 동맹군이 싸웠던 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단 말이죠. 예. 근데 아테네를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스파르타로 가게 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적의 나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의 폐망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페르시아도 갔다가 예. 또 아테네 민중들이 다시 이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추방되고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하는 아주 비운의 인물이죠.
그렇구나.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명사 중에 한 사람.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시 낭독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찬양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을 찬양하는 연설을 우선 그 외모에서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아마 선생은 이게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비유는 진실을 위한 것이지 결코 농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생이 조각상들을 만드는 작업장 안에 나열된 실레노스들의 흉상과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각가들은 이 흉상을 피리나 플루트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빚어내는데 그 한가운데를 쪼개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신상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은 사티로스인 마르시아스를 매우 닮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 선생의 외모가 그 조각상과 닮았다는 것을 아마 선생 자신도 반박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선생은 다른 점들도 그들을 닮았는데 가령 짓궂은 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 선생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증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필히 연주가가 아니십니까? 물론 마리시아스보다 더 놀라운 솜씨를 갖고 계시지요. 그는 악기를 이용해 입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연주가들은 오늘날에도 마르시아스의 작품을 필히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올림포스가 연주한 곡도 그를 가르친 마르시아스의 작품입니다. 능숙한 남자가 불든 서투른 여인이 불든 그 곡만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며 그 곡만이 신적인 것이므로 신과 합일하려거나 신비의 의식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계시의 경지에서 깨우치게 해줍니다. 다만 선생의 다른 점은 그런 일을 악기 없이 순전히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연설가라도 그의 연설이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말을 직접 듣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솜씨가 형편없더라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경탄하며 넋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술에 만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께 맹세코 여러분에게 내가 선생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신들린 듯 춤추는 코리바스 신도들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나 다른 웅변가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생의 말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감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즉, 내 영혼이 뒤흔들리거나 마치 노예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해 붕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마르시아스인 소크라테스 선생은 수없이 나를 그런 상태에 빠지게 했기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 선생은 설마 거짓이라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더구나 지금도 만약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의 말은 많은 점에서 부족한 내가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 아테네 국가의 일에 동분서주하게 만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 길을 틀어막고 마치 세일엔들로부터 길을 쓰고 도망치듯이 선생으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선생 곁을 떠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선생에게서만 누구도 내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감정, 즉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지만 단지 선생 앞에서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선생에 반대할 수 없으며 또 선생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내 양심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의 곁을 떠나면 곧바로 대중의 박수갈채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을 피해 도망을 다녔는데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내가 선생에게 고백했던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사실 나는 선생이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선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좋아한다면서 생긴 거 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쩔 수 없는 게 워낙 못생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 독설을 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를 평가한 게 뭐냐면
네.
최초의 못생긴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 보면은 그리스인들은 다 조각 같잖아요.
맞아요.
소크라테스만 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얘기한 대로 들창코에 황소 눈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참 최초의 못생긴
이런 말을 들을 정도. 웃으면 안 돼.
네.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평범한 제자가 아니네요.
아니죠. 아까 예.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그렇죠. 최고의 명사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알키비아데스가 뭐든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적극성도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도 나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러나 이제 생각. 두 사람의 수준이 예. 이제 좀 다르게 되는데.
예.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애정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잠깐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그렇죠. 넘어갈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 그 얘기를 지금, 해야지 많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동성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개념을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리스 시대의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으로 아주 보편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로마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로마의 동성애도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
다만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교리에 맞지 않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선생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제자에 대해서 육체적 관계를 제거한 멘토로서의
네.
그걸 갖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의 차이가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맨 마지막에 이 알키비아데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눈이 희미해져야
네.
정신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오디푸스 왕일 때
네.
한번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육체의 눈이 멀어야 예. 정신의 눈이 안에서 띄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리스적인 사상이죠.
동성애 쪽을 조금 이렇게 좀 잘못 알아들으시면 왜곡되게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 정도.
멘토와 멘티의 예. 관계로서 누굴 예. 키워주고 성장해주고 하나의 모범이 돼가는 이런
네.
과정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외모를 마르시아스와 요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디오니소스 신을 양육하는 요정인데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고 코는 들창코고 입술은 두껍고 황소 같은 눈을 가진 아주 못생긴 외모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요정이라고 합니다. 이 요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실레노스, 2번 제우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드릴게요. 팀의 노래 듣고 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 듣고 계십니다. 새해 첫 주는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온 플라톤의 향연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생님 뭘 그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골똘하게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었죠?
아니에요. 향연의 마지막
네.
장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지식을 어떻게 잘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자, 스승과 제자 사이 이상으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았던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였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둘의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낭독으로 들어봅니다.
등불이 꺼지고 하인들이 물러갔을 때 나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내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무십니까?
아닐세.
그렇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네.
저는 선생을 유일하게 제 연인으로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선생은 저에게 애정을 느끼면서도 솔직히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선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 재산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선생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는 건 매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으며 이런 일에 선생보다 더 잘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리석은 대중 앞에서 선생과 같은 사람의 뜻을 따랐다고 저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명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에 소크라테스 선생은 아주 그답게 평소 습관대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알키비아데스, 만약 자네가 나에 관해 말한 게 사실이고 자네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은 자네의 흥정하는 솜씨는 정말 대단하네. 자네는 내 속에 자네의 아름다운 외모보다 훨씬 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 그래서 만약 자네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와 사귀면서 자네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을 교환하려고 한다면은 자네는 나에게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고 외관상의 아름다움 대신 참된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며 디오메데스가 그랬듯이 정동을 주고 황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 그러나 이보게 훌륭한 젊은이 더 주의해서 살펴보게. 그러면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걸세. 사실 육체의 눈이 둔해질 무렵에야 마음의 눈이 예리해지는 법인데 자네는 그런 나이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네.
저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걸 그대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나 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참으로 좋은 말이네. 그럼 언젠가 다른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우리 두 사람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걸 생각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기로 하세.
이런 일이 있은 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선생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의 본성과 자제력 또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전혀 기대조차 안 했던 지혜와 자제심을 가진 사람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교제를 끊을 수도 없으며 선생의 마음을 나에게 붙들어둘 길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아스가 자신의 단단한 방패로 어떤 창과 칼에도 끄떡 없었던 것보다 더 선생이 돈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선생의 유일한 약점을 나의 아름다운 외모로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속속들이 노예가 되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바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선생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기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선생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 공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이 나에게 훈장을 주게 되었던 그 포테이다이아 전투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은 오직 소크라테스 선생뿐이었습니다. 선생은 부상을 당한 나를 버려두고 가지 않고 나의 무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구해주었습니다. 오, 소크라테스 선생. 그때 사실은 내가 선생에게 훈장을 주어야 한다고 지휘관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선생은 이런 사실에 대해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휘관들은 명문 귀족 출신인 내 신분을 보고 나에게 훈장을 주려고 했을 때 선생은 그 지휘관들보다 더 열렬히 자신이 아니라 내가 훈장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 군대가 델리온 전투에서 패해 후퇴할 때도 소크라테스 선생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기병으로 말을 타고 있었고 선생은 보병으로 중무장한 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미 뿔뿔이 흩어져 퇴각했는데 선생은 라키스와 함께 후퇴했습니다. 여기서 난 소크라테스 선생을 포테이다이아 전투 때보다 더 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나는 선생이 라케스보다 얼마나 더 침착하게 행동하는지 보았습니다. 선생은 그곳 전쟁터에서도 아테네에서와 똑같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두 눈을 크게 굴리면서 아군과 적군을 두루 살펴가며 유유히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생을 건드리면 완강하게 저항하리라는 걸 멀리서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과 라케스 모두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이처럼 전투 태세를 갖춘 사람을 감히 공격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들만 추격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유혹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향연을 읽을 때 아, 예. 그리스인들은 이런 사회와 이런 환경과 이런 문화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 이 알키비아데스의 사랑의 레벨과 예. 소크라테스의 사랑의 레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플라톤이 여기서 왜 이야기를 끝으로 집어넣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네.
플라톤은 언제나 이데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 아름다움 그 자체, 덕 그 자체, 선함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에로스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네.
공자 얘기를 우리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자의 이제 자기의 인생 행로와 관계돼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 15살에 학문의 뜻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에 나는 홀로 쓰게 됐노라. 40이 부록이었고 50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60이 돼서는 이제 듣는 대로 다 좋은 것이 됐다. 이 순이죠. 이 순.
네,
그리고 70이 됐을 때 내 마음이 욕망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아, 예.
이게 이제 70인데 소크라테스가 네. 죽을 때의 나이가 70살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크라테스는 이 향연에서 이 알키비아데스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 그 자체 에 네. 대한 수준에 이미 이르러 있었던 것 같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사랑 그 자체, 에로스 그 자체의 수준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중간이야. 중간자야.
그래서 우리는 네.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예.
야, 이렇게 극과 극, 육체와 예. 영혼, 지혜와 지식 이 네. 사이의 중간쯤에 우리는 어디 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랑은 어디를 지향해야 될까? 나는 어느 수준으로 성장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바로미터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전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요. 자,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외모를 이 요정에 비유를 했어요. 이 요정은 어떻게 생겼냐면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고 코는 들창코고 입술은 두껍고 눈은 황소같이 생겼대요. 근데 이걸 하편 넣으면 되게 못생겼대요. 그리고 이 요정은 항상 술에 취해 있다고 하는데 이 요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실레노스, 2번 제우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차갑게 거절당했던 일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또 소크라테스에 대한 칭송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알키비아데스인데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칭송 계속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소크라테스 선생에 대해 내가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선생이 어떻게 나를 모욕했는지를 포함해 선생이 비난하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이 사랑하는 척하며 농락했던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글라우콘의 아들인 카르미데스, 디오클레스의 아들인 에오티데모스 등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선생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받는 연인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 아가톤, 내가 자네에게 충고하는데 자네도 선생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우리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바보는 실제로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속담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이런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 끝나자 그의 솔직한 말에 많은 웃음이 터졌다네. 걔가 여전히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네.
알키비아데스, 자네는 전혀 취한 것 같지는 않네. 만약 취했다면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자네가 이야기하려 한 본심을 숨기려고 애쓰지는 않았을 테니. 그런데 어쩌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네. 즉, 자네는 내가 자네만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아가토는 자네의 사랑만 받고 다른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와 아가톤이 서로 멀어져 싸우게 만들려는 게 자네의 본심 아닌가? 나는 자네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네. 결국 사티로스와 실레노스가 등장하는 자네의 연극은 본색이 드러났네. 따라서 지내하는 아가톤, 알키비아데스에게 이용당하지 말게. 그리고 누구도 나와 자네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조심해야겠네.
소크라테스 선생, 옳은 말씀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우리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도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우스 신이여, 선생이 주는 고통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합니까? 선생은 언제든 굴복시키려고 하는군요. 아무튼 경탄할 만한 선생, 아가톤이 우리 둘 사이에 자리를 잡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안 되네. 자네는 이미 나를 찬양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찬양할 차례라네. 그런데 만약 아가톤이 자네 옆자리에 앉으면 내가 그를 찬양할 차례인데도 그가 또다시 나를 찬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내가 이 젊은이를 찬양하는 걸 질투나 하지 말게. 나는 이 젊은이를 마음껏 칭찬하고 싶네.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네.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 선생이 나를 찬양해 준다면 어디든지 당장 자리를 옮길 것이고 또 옮길 마음이 있네.
아니, 언제나 이 모양이네. 소크라테스 선생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아름다운 사람을 차지할 수 없다니. 선생은 지금도 아가톤이 자기 곁에 있어야 한다고 얼마나 쉽게 그럴듯한 이유를 끌어대는가.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제자의 마음도 잘 알 텐데 굉장히 냉정한데요. 너무 차갑지 않나, 선생님?
항상 이렇게 그 찌질한 사람으로 나는 아, 사실 네. 사랑은 울고 불고 짜고 이게 이제 보다 우리에게 잘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쿨할 수 있냐?
그렇죠.
우리는 사랑 쿨하게 할 수 없다. 그건 사랑의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향연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일상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네. 또 아주 아름다운 어떤 사랑 그 자체 이를 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도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그 어디 가운데쯤 살고 있는 중간계 인물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새로워질 때마다 사랑이 좀 커지는 게 아닐까. 내 사랑의 크기도 네. 좀 이렇게 외연이 넓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 향연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1호를 아주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예. 고전의 힘은 예. 우리가 배운 게 조각조각 단편이 아니고 예. 연결되어 있다는 네. 거.
맞아요. 자, 소크라테스처럼 이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입해보면 선생님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를 한마디로 딱.
우리의 사랑도 예. 커질 것이다.
무한대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멈추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첫 번째 고전 향연을 읽어봤어요. 1월의 테마가 사랑으로 읽는 고전입니다. 다음 주 작품은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의 단편소설집 데카메론이 이어지는데요. 사랑에 관한 열흘간의 이야기 기대해도 좋습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향연,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반 고흐의 파리 시기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최초의 전시이자 반 고흐 전시 사상 최다 자화상 작품을 선보이는 반 고흐 인 파리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자, 못생긴 외모가 소크라테스를 닮았다고 하는 이 요정은 네. 실레노스죠.
네. 아, 근데 왜, 소크라테스 좀 속상했겠다. 실레노스 닮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전혀 그 끄떡하지 않을 생각.
그럴까요?
부약도 마시는 사람.
그분의 인품이 그러고도 남을 뿐이죠.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스파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끝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페라모레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온철님.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